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그런 사람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망명한 북한군 대좌의 경우 지금까지 인민군 출신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지난 2009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를 비롯해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북부 알레포 탈환을 위해 러시아 공군과 주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어제 와엘 알 하이키 시리아 총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작전은 알레포 해방과 지난 2월 개시된 휴전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모든 불법 무장단체를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시리아의 경제 중심지였던 알레포는 현재 상당 부분 폐허로 변한 채 지난 2012년 이래 일부 지역은 반군이, 다른 지역은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남부 전선에서 간밤에 벌어진 전투로 적어도 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G7 외무장관들과 함께 1945년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심하게 훼손된 건물 잔해가 남아있는 이 공원을 방문하자 일본 학생들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평화기념관 방명록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기념관의 힘을 보고 느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기념관은 핵무기의 위협을 끝내야 할 뿐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강하게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의 변화와 세계 경제 전반의 수요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년마다 발표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6.3%, 내년에는 6.2%로 전망해 지난해 6.5% 성장률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경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6.7%, 내년에는 6.5%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에 따라 중국이 국영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영역들을 점차 개방하고 사회기반시설에서 환경보호, 교육, 보건, 사회적 지원과 같은 공공서비스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해군 장교가 중국과 타이완에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인은 익명을 전제로 어제 로이터통신에 타이완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에드워드 린 해군 소령을 간첩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해군 진술서에 따르면 린 소령은 비밀 정보를 두 차례 빼돌리고 외국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해외 정보 대표와 세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타이완 국방부 역시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오늘 다르푸르 지역을 자치구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투표로 다르푸르 지역은 지금의 5개 주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준자치권을 지닌 하나의 독립체로 재통합할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다르푸르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난민 수용소에 있는 다르푸르인들의 유권자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충분한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수년 전에 한 이슬람교 사회운동가인 남성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미국인 가수의 노래를 개사해서 노랫말을 바꿔 불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노랫말과 노래 제목에 여성은 운전을 하지 말라는 No woman, no drive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는데요. 여성들은 자동차 열쇠를 내려놓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당시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이슬람 사회 내에 여성 인권을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어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종교 지도자 쉐이크 압두라지즈 아쉐이크가 방송에 출연해서 여성들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여성이 심각한 위험과 끔찍한 악의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여성 운전자들이 집을 떠나서 가족 모르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에 처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운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은요,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내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법으로 금하진 않지만 면허를 허가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그게 그 말인데요. 하지만 사우디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있고 또 지방의 작은 도시에 가면은 간혹 여성 운전자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의 최고 종교 지도자의 이번 발언이 이런 사우디 내 변화의 조짐을 의식한 것이고 또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현재 영상 9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 4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18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역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6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개성 흐리겠습니다. 8도에서 20도, 함흥 역시 흐립니다. 4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 1도에서 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페리 코모가 부릅니다. And I Love You So 들어보시죠.
And I love you so. The people ask me how I've lived till now. I tell them I don't know. I guess they understand how lonely life has been. But life began again the day you took my hand. And yeah,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I don't let the evening get me down. Now love me too, thoughts are just for me. You set my spirit free. I'm happy that you do. The book of life is brief, and once a page is read, all but life is dead. That is my belief.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me down. Now that you're around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현직 강요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의 피폭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네.
벨기에 브뤼셀 테러범들이 애초 프랑스 파리에서 추가 테러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세계은행이 올해 동아시아 경제에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는 소식도 오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일본 히로시마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음 달 말 일본 이세시마에서의 주요 7개국 정상 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인데요.
네.
주요 7개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네, 이번 외무장관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시리아 사태와 유럽 테러 우려 등에 대한 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반도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다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모든 불안정을 가져오는 행동을 삼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는 유감이라면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관련 우려에 즉각 대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다른 국제 안보 현안들도 언급했다고요?
네, 극단주의 세력 ISIL 등에 의한 민간인 살해 등 잔혹 행위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난했고요. 또 다음 달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테러 대책 행동 계획을 채택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민 증가를 국제적 위기로 인식을 하고 분쟁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공동성명에 담았다고요?
네, 이 해양 안보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네.
7개국 외무장관들은 자유롭게 열리고 안정된 바다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기초라면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결의를 거듭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높이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 대해 대규모 매립이나 거점 구축, 군사 목적의 이용을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이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 등을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반대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분쟁 당국들이 갈등을 줄이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가 일본의 핵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회의에 참가한 외무장관들이 이 피폭 기념공원을 방문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함께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현직 강요로는 처음으로 피폭지에 조성된 평화공원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한 나라라는 점에서 각국 언론들도 케리 장관의 발언과 행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케리 장관은 다른 장관들과 함께 위령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또 평화공원 방문에 앞서서 일본 외무상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이번 이 평화공원 방문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서 두 나라 관계의 강력함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공원 방문을 마친 후에는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또 일본을 찾는데요.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네, 백악관이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네.
케리 장관도 오늘 관련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공원 방문에 관심을 보였지만 일정이 허락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미국 대통령도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오늘 이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의 공동 성명에는 전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비핵화 노력을 촉구하면서 일본의 피폭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벨기에 브뤼셀과 프랑스 파리 테러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애초 파리에서 추가 테러를 계획했던 걸로 드러났다고요?
네, 이 벨기에 검찰이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파리 테러를 저지른 조직이 애초 파리에서의 2차 테러를 계획했지만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오자 목표를 바꿔서 브뤼셀에서 테러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결국 이 파리와 브뤼셀 테러 공격이 ISIL의 지원을 받는 같은 조직에 의해 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테러로 당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브뤼셀 국제공항과 시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연쇄 자폭 테러로 32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에서는 더 많은 희생자인 13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 테러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벨기에 검찰이 지난 8일 브뤼셀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파리 테러로 수배된 인물을 포함해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파리 테러로 수배된 모하메드 아브리니가 포함됐는데 아브리니는 브뤼셀 공항 테러 당시에도 자폭한 테러범들 옆에서 수화물을 밀고 가던 이 모자 쓴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브리니는 지난해 파리 테러 이틀 전에도 이 파리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과 파리 북부의 한 주유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폐쇄로 TV에 잡히면서 공개 수배됐던 인물인데요. 압데슬람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리니는 이 두 테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아브리니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함께 밝혔는데요.
네.
아브리니에 대해서 주말 동안 추가로 밝혀진 내용도 있습니다. 올해 31살인 아브리니는 모로코계 벨기에인인데요. 원래 자법이었지만 급진화된 후에 지난해 여름 시리아에 가서 본격적으로 ISIL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또 아브리니의 동생 술레이만도 시리아에서 파리 테러 총책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의 밑에서 싸우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아바우드는 파리 테러 후에 벨기에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에 체포된 용의자들의 신원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 시리아 출신 나임 알하미드라는 28살 남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벨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시리아에서 난민에 섞여서 그리스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왔고 이번 테러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인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동아시아의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고요?
네. 세계은행은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이 수요 감소로 올해와 내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은행이 2년마다 발표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 성장률을 6.3%, 내년에는 6.2%로 지난해 6.5% 성장률보다 낮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경제 영향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경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6.7%, 내년에는 6.5%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성장 목표보다 낮은 것이죠.
네.
세계은행은 중국이 국영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영역들을 점차 개방하고 사회 기반 시설에서 환경 보호, 교육, 보건, 사회적 지원 같은 공공 서비스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함께 필리핀과 베트남이 6% 이상 성장세를 보이면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도네시아도요, 최근 추진된 개혁의 성공과 과감한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올해 5.1%, 내년에는 5.3%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
반면에 라오스와 몽골, 파푸아뉴기니 등 작은 나라들은 원자재 가격 추락과 대외 수요 부진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란 예상인데요. 지난해 4.7%에서 올해 4.8%,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9%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실시된 와이오밍주와 콜로라도 경선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손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미국 법무부와 애플 간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라는 소식. 또 스페이스 X사의 무인화 물선 드래곤이 우주 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뉴욕 경선의 그늘에 가려서요,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도 이 선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9일 이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서 민주당 당원대회가 열렸는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56% 지지율을 보이면서 44%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눌렀습니다. 이로써 샌더스 후보는 최근에 실시된 9차례 민주당 경선에서 8번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는 선거운동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징후라고 샌더스 후보가 말했습니다. 뉴욕 기자회견에서 샌더스 후보가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No question in my mind that we have the momentum. Some of the polls out there are reflecting that momentum.
네, 샌더스 후보는 선거운동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뉴욕과 다른 주에서 많은 대의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와이오밍주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대의원 수에서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를 또 줄이진 못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해서 그런데요.
네.
이 와이오밍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의원은 샌더스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각각 7명씩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그렇죠.
예. 자,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확보수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1,287명이고요. 샌더스 후보가 1,037명, 1,037명으로 일반 대의원 수에서는 약 25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슈퍼 대의원까지 합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1,756명 대 1,068명으로 클린턴 후보가 약 700여 명이나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앞으로 경선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 슈퍼 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현직 의원이나 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 슈퍼 대의원이요. 중간에 지지 후보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최근 미네소타주 슈퍼 대의원인 릭 놀란 연방 하원의원과 위스콘신주 슈퍼 대의원인 데이비드 보윈 주의회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두 사람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는 이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작년에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했는데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슈퍼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화당 상황 좀 볼까요?
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콜로라도주 대의원 37명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그동안 콜로라도 주에서 대의원 21명의 지지를 확보했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9일에 열린 콜로라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13명을 추가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존 케이슈 후보는 콜로라도주에서 대의원을 한 명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크루즈 후보의 추적이 만만치 않죠?
네. 이 크루즈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약 200명으로 줄였는데요. AP통신 집계를 보면 현재 트럼프 후보가 743명이고요. 이 크루즈 후보가 545명, 케이시 후보는 143명입니다.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이 과반수 대의원 1,23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네.
이 현 상황에서 크루즈 후보가 이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이를 확보한다는 건 뭐 불가능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90% 이상 지지율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후보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남은 경선에서 60% 이상 지지율로 승리해야만 이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와 케이슈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는 걸 막겠다는 계획이죠.
네.
이 당 지도부가 중재해서 이 타협 후보를 내세우게 되는 이런 중재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뉴욕주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강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주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각각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트럼프 후보가 3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뉴욕은 트럼프 후보의 고향이자 사업 터전이 되는 곳이고요. 또 클린턴 후보에게도 정치적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하고요, 미국의 첨단 기기 제조업체인 애플이 손전화 정보 접근을 두고 요즘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 쪽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을 담당하는 연방 검사가 금요일에 연방 지방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네.
이 손전화 잠금 장치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의 소송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발생했던 테러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직접 관련은 없고요. 이 별개의 사건인데요. 지난 2014년에 시작된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이 연방 수사 당국이 마약 밀매 용의자의 손전화인 아이폰을 압수했는데 이 수사 당국이 이 아이폰에 들어있는 정보를 열어보려는데 애플이 협조해주지 않으니까 이 법원에 이 손전화를 볼 수 있게 애플에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예, 그럼 판결이 나왔나요?
네, 1심 판결에서는 이 뉴욕 브루클린 법원이 연방 정부가 애플의 손전화 잠금 장치를 열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네. 하지만 수사 당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건을 이 상급 법원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쓰던 아이폰을 둘러싼 분쟁이었는데요.
네.
당시 이 수사 당국이 사망한 테러범 사이드 파룩이 쓰던 이 아이폰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자 애플의 손전화를 열어달라고 이 부탁을 했죠.
네.
그런데 애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건이 결국 법원으로 갔고요.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 손전화 정보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이 애플에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네, 당시 법원이 수사 당국의 편을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계속 전화기 여는 것을 도우라는 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는데요. 결국 FBI가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 잠금 장치를 푸는 방법을 확보했다면서 이 법원에 들어간 요청을 거두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 화요일 5일에 이 FBI가 민간 업체로부터 테러범 파룩의 아이폰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돈을 주고 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FBI가 사들인 그 방법을 뉴욕 검찰이 진행하는 마약 수사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게 안 되는데요.
네.
이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아이폰은 5C 기종이었는데 이 뉴욕 검찰이 압수한 아이폰은 이보다 뒤에 나온 기종이라서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애플이 암호를 풀게 되면 또 방법을 알려달라고 FBI에 요청했었는데요.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FBI는 애플과 정보를 공유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애플은 FBI를 상대로 이 소송을 걸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FBI가 어떤 방식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 회사 측이 계속 오류를 찾고 있고 또 이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FBI가 다른 기종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밝힌 거죠.
네. 연방정부하고 애플 사이의 힘 겨루기가 다시 원점이 된 것 같은데요. 양쪽이 내세우는 논리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정부 측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익에 필요하니까 개인 손전화에 담긴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네.
이 반면에 애플은 연방정부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 고객들의 권리, 특히 사생활이 침해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 쪽은 필요하면 그 기기에 담긴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하지만 기기 제조업체 쪽에서는 이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휴대용 기기 제조업체들이 고객이 가진 정보를 보호하려고 이를 암호화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암호화하면 해당 기기를 가진 사람 외에는 정보를 볼 수 없게 돼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암호화되면은 수사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기기를 만든 회사조차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테러 용의자 수사라든가 이 각종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데요.
네.
그래서 연방정부 쪽에서는 정보가 암호화돼도 이를 나중에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이 줄기차게 업체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이 무인 화물선 드래곤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다고요?
네. 스페이스X 드래곤이 미국 시각으로 어제 10일 이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래곤은 여러 공급품과 과학실험 재료 등 3,100kg의 물품과 장비를 이 우주정거장에 배달했는데요. 특히 일종의 공기 주입식 텐트라고 할 수 있는 비글로 확장형 활동 모듈 BEAM, 빔도 실려 있습니다.
네.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이 모듈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네, 이 모듈을 두고요. 우주 생활에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우주선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독립된 기능을 하는 작은 부분을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모듈은 이 원통 모양으로 접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에 실어서 보낼 때는 부피가 얼마 나가지 않게 접어서 보내고요.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면 이 공기를 주입해서 부풀리는 겁니다.
네.
접으면 1.8m 정도 크기인데 이 완전히 팽창했을 때는 수박 모양이 되고요. 폭 3m, 길이 3.7m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접었다가 부풀렸다가 할 수 있다면은 글쎄요 튼튼한지 모르겠네요.
네, 소재가 고강력 섬유인 케블라로 돼 있어서요. 전혀 물렁거리지 않고 팽창하면 마치 알루미늄처럼 딱딱하다고 합니다.
네.
또 몇 겹으로 돼 있어서 터질 염려도 없다고 하는데요. 빨리 부풀리면 뭐 4분 만에 이렇게 부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부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어떤 시험을 하게 되나요?
네, 앞으로 2년 동안 승무원들이 가끔 이곳에 들어가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자료를 수집하게 될 텐데요.
네.
아직은 승무원들이 이곳에서 잠을 잘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 나사 미 항공우주국은 3년이 걸리게 될 이 화성 여행을 할 때 이 같은 확장형 모듈을 승무원들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나사는 2년 뒤에 이 모듈을 우주 정거장에서 분리한 뒤 지구 대기권에서 타들어가게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공기 주입식 모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이 무인 화물선인 드래곤 발사 과정 역시 큰 쾌거였죠.
그렇습니다. 이 스페이스X사가 드래곤을 발사하는 데 사용한 로켓을 해상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펠컨 9호의 1단 추진체가 우주에서 분리된 뒤에 온전히 지구로 돌아온 건데요. 그전에 이 스페이스X사가 지상에 있는 착륙대로 회수하는 데 성공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이 해상에 있는 착륙대에 성공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다섯 차례 시도한 끝에 거둔 성공인데요. 이 앞서 네 차례 시도에서는 로켓이 바다에 떠 있는 착륙대까지 돌아오긴 했지만 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폭발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이 로켓 회수가 중요한 게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우주선이 발사된 후에 이 분리된 추진체는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이 한 번 쓰려면은 이 버려야 했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X사가 펠컨 9호 로켓을 한 번 발사하는데 약 5,500만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진체를 회수하게 되면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로켓 회수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Carpenters가 부릅니다. We've only just begun 들어보시죠.
We've only just begun to live white lace and promises. A kiss for luck and we're on our way.
We've only begun.
Before the rising sun, we fly. So many roads to choose. We start out walking and learn to smile.
much of life ahead. We'll find a place where there's room to grow. And yes, we've just begu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3월 말이었죠.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이 장악하고 있던 팔미라시를 10개월 만에 되찾았습니다. 이 팔미라시는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고대 유적 도시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사막의 진주라고 불리는 시리아의 팔미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사막의 진주 팔미라.
팔미라시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21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유적 도시입니다. 팔미라시가 형성된 게 무려 기원전 2000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사막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중동지역에서는 아름답고 중요한 유적지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가 198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팔미라는 시리아의 정중앙 사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비록 사막 위에 세워졌지만 한때는 페르시아와 인도, 중국과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무역도시로 아주 번성했는데요. 그건 바로 사막지대에 흔치 않은 오아시스, 물이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미라는 이 오아시스 덕분에 주변 사막지대와는 달리 고대부터 동서로 오가는 상인들로 북적거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팔미라라는 이름의 어원도 야자수의 일종인 종려나무, 팜트리의 도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팔미라시는 300년 가까이 전성기를 누리다가 13세기 말 오스만 제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를 비롯해서 시리아의 주요 도시로 통하는 도로가 연결돼 있어서 지리적,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동양과 서양 문화의 교차로.
고대 도시 팔미라는 인도와 중국 등 동양의 상인과 그리스, 로마 등 서양의 상인, 그리고 중동 상인 등 수많은 상인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 문화가 혼합하는 문명의 교차로가 됐는데요. 팔미라의 예술과 건축은 고대 시리아인들의 전통적인 기술에다가 그리스 로마 양식이 혼합돼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전과 대형 원형극장, 거대한 돌기둥, 수로, 광활한 공동묘지 등은 당시 팔미라인들의 정교한 기술과 생활 방식 등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 문화유산.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지난해 5월에 이 도시를 장악하고 이곳에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파괴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부추긴다는 이유였는데요. 팔미라의 가장 유명한 유적 가운데 하나인 바알 샤민 신전이나 팔미라 박물관 앞에 거대한 사자상, 개선문 등이 파괴됐습니다. ISIL은 이보다 더 끔찍한 일도 자행했는데요. 팔미라 유적 연구에 평생을 바친 82살의 시리아 노학자 칼리드 알 아사드를 살해해서 시신을 유적지 기둥에 매단 겁니다. 아사드 박사는 ISIL이 팔미라 인근까지 진격하자 피신도 거부하고 팔미라 박물관에 있던 주요 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휘했는데요. ISIL의 모진 고문과 협박에도 유물의 행방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IL은 또 팔미라 도시 곳곳에 지뢰와 폭발물을 묻어뒀는데요. 팔미라 탈환 후에 지금까지 러시아 전문가들이 제거한 지뢰만도 1,500여 개가 넘습니다.
팔미라 유적지 복원이 가능할까요?
전 세계 고고 학계는 팔미라 탈환 소식이 들려오자 ISIL이 팔미라 유적지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복원은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마물 압둘카림 시리아 고대 유적 박물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We expected the worst because of the liberation fighting, but I think the nightmare is over.
압둘카림 관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팔미라의 상태가 괜찮다면서 이제 악몽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둘카림 관장은 전문 인력과 능력 또 복원 경험이 이미 많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지뢰를 제거해서 안전을 되찾는 일도 문제고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거의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5년은 무리라는 겁니다. 유엔은 유적 파괴 행위는 전쟁 범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엔은 시리아 문화 당국과 협력해서 복구 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은 팔미라 주민들.
팔미라 탈환 후 북동쪽 지역에서 집단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무덤에는 약 40여 구의 시체가 있었는데요.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흔적도 있었고요. 참수당한 시체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ISIL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손목을 자르고 정부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거리에 전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끔찍한 증언을 했습니다. ISIL은 또 포로로 잡은 여성을 파는 시장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이 장악하기 전에 팔미라에는 약 5만 명이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1,000명 정도만 남고 모두 도망가거나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아남아서 탈출한 사람들도 난민촌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팔미라 생존자들은 국제사회에 팔미라 유적도 중요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팔미라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복원되는 팔미라 개선문.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얼핏 그냥 소음처럼 들리실 텐데요. 실은 디지털 고고학 연구소가 ISIL이 파괴한 팔미라의 개선문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재현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이란 쉽게 말해서 이 그림이나 글씨를 종이에 복사하는 수준의 기존의 프린팅 작업이 아니라 이 사물을 입체적으로 복사해내는 기술인데요. 팔미라 유적 복원은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고고학 연구소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두바이 미래 박물관이 함께 만든 공동 연구기관인데요. 오는 4월 19일 2016년 세계 문화유산 주간에 맞춰서 3D 프린터로 복원한 팔미라 개선문을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리아 고대 유적 도시 팔미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ake back 또는 take it back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take back what you said. It really offended me.
Oh,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will take it back. Sorry about that.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방금 한 말을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이슨이 제게 기분 상한 말을 했었거든요. 영어로 Jason, take back what you said. It really offended me.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은 Oh,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will take it back. Sorry about that. 너를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내가 한 말 취소할게. 미안해. 라고 사과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take back or take it bac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ason, take back what you said. It really offended me.
Oh,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will take it back. Sorry about that.
Today's phrase is take, T-A-K-E, take, back, B-A-C-K, back, take, back, or take it, I-T, it, back, take it back. If you take back what you've said, you are simply retracting or canceling a statement you have said. Take back 또는 take it back은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다, 철회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물건을 넣어서 take something back이라고 하면 상점에 물건을 반품하다 혹은 상점에서 물건을 반품받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In today's example, I tell Jason to take back what he has just said.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방금 한 말을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영어로 Jason, take back what you've said. It really offended me. 라고요. 네, 이렇게 했던 말을 취소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ake back 또는 take it back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I wish I could take back what I've said. I wish I could take back what I've said. 는 내가 했던 말을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Take back what you said about my brother. Take back what you said about my brother.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 오빠에 대해서 방금 한 말 취소해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Jason, take back what you said. It really offended me.
Oh,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will take it back. Sorry about that.
Let's review. If you take back what you've said, you are simply canceling a statement you have said.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다. Take back or take it back. Now try using this phrase in your daily sentences.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글렌 프레이가 부르는 The One You Love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aid you were alone, but you call him soon. Isn't he the guy who left you crying? Isn't he the one who made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2년 4월 11일 오늘.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가수인 엘리코 카루소가 세계 최초로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이날 카루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호텔방에서 약 2시간 동안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카루소가 녹음한 곡은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별은 빛나 것만을 포함한 10곡의 아리아였습니다. 이날 카루소가 세계 최초로 음반을 녹음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을 진행하기로 했던 영국의 그라모폰사는 처음에 카루소 음반 녹음을 거부했습니다. 카루소가 런던과 뉴욕 등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초짜 가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녹음 책임자였던 가이스버그는 카루소의 잠재력을 믿고 녹음을 강행했습니다. 카루소는 이날 녹음 대가로 오늘날 만 달러에 달하는 10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카루소의 음반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되고 그 결과 그라모폰사는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카루소도 이 음반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해 192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총 600여 회 이상에 달하는 오페라에 출연, 황금의 테너라는 찬사를 듣게 됩니다. 1970년 4월 11일 오늘. 승무원 3명을 태운 아폴로 13호가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달 탐사를 위해 발사됐습니다. 엄청난 화염 속에 발사된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한 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주선의 산소탱크가 파손돼 3명의 승무원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아폴로 13호의 제임스 러블 선장은 케네디 우주센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합니다.
Okay, Houston, we've had a problem here.
This is Houston, say again, please.
Houston, we've had a problem.
이후 아폴로 13호는 우주비행 관제소의 도움으로 지구 대기권까지 비행하는데 성공하고 대기권 진입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맞습니다.
Oh, the true name, that's the best side.
결국 승무원들은 전 세계인들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떠난 지 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달 탐사에는 실패했지만 극적인 귀환에 성공한 아폴로 13호의 대드라마는 현재까지도 성공적인 실패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